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밤 예배는 저희 교회와 강단 교류를 하고 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김병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되게 환대 드렸는데 개혁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을 통해서 반가움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2019년도에 제가 우리 강당 교류로 현상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다시 방문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한 두 해 반 정도 전대미문의 세계사적 감염병 사태를 겪었지요. 인류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재난이었습니다. 특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요. 이제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 기도 내용처럼 이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숨통을 틔워주시는 그런 시기를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큰 위기는 지나갔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면서 되짚어보고 반성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행여나 그러한 재난을 핑계로 해서 예배와 신앙생활을 등한시하진 않았는가.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지만 성도와의 교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지 못한 것은 아닌가. 또 나아가서 이 시기에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국가 권력이 교회에 대해서 행사하는 그런 조치들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가? 만일 앞으로 이와 같은 재난을 또 우리가 겪게 되어진다면 과연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때는 우리가 다 처음이고 또 잘 몰라서 매뉴얼도 없고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치열하게 생각하고 각성하고 또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 동안 사실 저희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래서 참 슬픈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누리지 못할 만큼 저희 사역은 무척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어머니의 슬픔을 잠시 잠재워 주셨는데 요즘 이제 그 일을 벗어던지니까 조금 그 마음이 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저러한 일들을 사역을 하면서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예수님이 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잘 아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집의 실체가 폭로되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와 같은 큰 어려움, 재난을 겪을 때에 비로소 그 시대의 교회들과 지교회가 가진 신앙의 진짜 실력과 본 모습을 여실히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교회 안에 흉흉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참으로 많더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 닫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더라. 코로나가 끝났지만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면서 교회 참여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 심지어는 한국교회의 몰락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본격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기 동안 노회와 총회 여러 가지 일들을 관여해서 하다 보니까 제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교회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동안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확연하게 그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회 본질과 자태를 드러내기 위해 힘쓴 교회와 말씀은 제쳐놓고 다른 것에 몰두한 교회, 이 교회는 마치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 현산교회처럼 평소에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 또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은 참으로 이런 시기에 오히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듯한 교회로 또 성도들로 세워져 간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강동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처럼 저희 교회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서 죄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는 더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시기에 이 교회는 성장을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는가? 라고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일이죠. 다시 말해서 코로나 이전에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갔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느냐가 결국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함께 한 교회로서 보편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어렵고 고단한 시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참 절규하면서도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다는 것, 오전 후 예배에 다 참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 또 이런 교회가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다 같이 사명을 갖고 힘써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준비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성이 강한 시입니다. 시의 형식과 내용과 관련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본 시편은 나라를 잃은 백성의 처지를 한탄하는 애가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으로서의 고백이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저주와 보복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50수 중에서 150편의 시들 중에서 이런 유형의 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시편은 하나님을 찾는 탄식으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서는 감사와 확신의 고백으로 마치지요. 또 환난에 처한 자리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로 시작해서 끝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또한 삶의 연장에서 느끼는 좌절과 우통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신앙으로 회복하고 승리하는 고백의 내용으로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시편 137편은 그런 일반적인 시편의 형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납니다. 또 이 시의 무대 배경이 되는 장소 역시 보통 시편들은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이 중심이 되는데 반해서 본 시편은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마칩니다. 이런 형식은 다른 시편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시편이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본 시편의 결론은 신학적으로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들을 보수해달라, 보복해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시편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94편의 경우인데요. 여호와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에는 다른 시편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어쩌면 잔인무도한 그런 보복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의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방 나라의 그 어린 아이들, 이스라엘을 황폐케 한 이방 나라의 그 어린 아이들을 돌에 메어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것을 간구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섬뜩하고 무서운 간구의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토록 잔인 무도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런 교훈들을 생각해 볼 때 본 시편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 독자들을 대단히 당황스럽게 하고 또 불편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원수로 하더라도 하나님께 보복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인들의 아이들을 돌에 맺혀서 죽이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을 간청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인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매우 독특하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방신처럼 아주 잔인무도하게 보복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방금 언급해드린 대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어지는 또 그런 내용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본 시편을 저급한 시다 이렇게 폄하하면서 영감된 정경에 포함시키기를 주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돼요. 시편 137편과 관련해서 보다 특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본 시편은 영어권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70, 80년대에 세계 팝 음악계를 주도했던 팝 그룹 중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아십니까?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한 40대 이상은 알만한데 이렇게 알았다가는 교회에서 좀 소외될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아는 건 아는 거잖아요. 그 보니엠이라고 있는데요. 그 보니엠이 불러서 세계적으로 히트한 대표 노래가 이 바벨론 강가에서예요.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놀랍게도 이 노래 가사는 전적으로 시편 137편 본문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는 성경 본문 가사를 그대로 옮긴 노래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소개되고 많이 불려진 노래가 아닌가 하러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궁금하시죠? 제가 부르려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 부르지 말래요. 현상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음정이 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또 돌아가시는 길에 은혜는 생각이 안 들고 보니엠의 노래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몫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전주를 듣는 순간 아, 이 노래가 그 노래야? 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네 할 만한 노래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그분은 대단히 경건한 분입니다. 혹은 대단히 세상과 담을 싸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보았을 법한 노래인데요. 다행스럽게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시편의 가사인지 모르고 그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 시편 137편의 정서와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 노래는요. 디스코풍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37편은 전반적으로 대단히 애잔하고 슬픈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찬송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시편 찬송의 137편 보시면요. 단조예요. 부르기만 해도 슬퍼요. 그런데 이 보니엠의 이 노래는 디스코 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애절하고도 슬픈 시편을 디스코풍의 가락으로 대중적인 팝송으로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관계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나 그들 덕분에 이 본 시편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 본문이 되었습니다. 팝송으로 시편 내용을 알게 된 사람 중에서 과연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본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혹은 시간 있으실 때 이 팝송을 찾아 들으신다면 아마 이 팝송의 가사에 담겨 있는 성경적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유일한 분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 찾아보고 싶죠, 지금. 그죠? 현상균 안 그런가 봅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왔으니까 조금 편하게 대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양림은 교회도 거쳐왔거든요. 1등 같아요, 이 교회가. 네. 뭐가 1등인지 돌아가시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처럼 이 시편은요,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의외로 감추어진 것이 너무나 많은 시편입니다. 본 시편을 볼 때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기억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5절에서 6절인데요. 현재적인 관점에서 시온 곧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다짐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단락은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자들을 보복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전체 내용은 기억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가장 중요해. 이 기억을 통해서 모든 내용들이 설명되고 풀어집니다. 본 시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절은 이 시의 시대적 배경과 분위기를 명확하게 암시해주는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성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란 누구겠습니까?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강변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시온을 기억하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적 관점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우리 민족의 그 고통의 시절, 그 세월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바벨론 강가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했던 아주 고통스러운 지난날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심정이란 어떠했겠습니까? 본 시편은 유다 민족이 겪었던 참혹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슬프고 비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언급된 바벨론과 시온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지리적 공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라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온을 중심으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하여서 맛보고 누리는 생활이었다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부재를 뼛속 깊이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곳에서는 시온에서처럼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변에 모일 때마다 이전의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도 과거에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느낌과 탄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유다 백성에게는 다른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본 시편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역사가 끝이 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분열되지요. 위쪽은 북이스라엘, 아래쪽은 남유다로 두 왕국이 분리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쪽의 열 개 지파를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죠. 하지만 이후에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극하는 동안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려 10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통성 없는 왕조들이 교체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아주 철저하게 불신앙적이고 반신적인 역사를 거듭하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에 비해서 남유다 왕조는 약 130년 동안 지속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다윗 가문의 유다 왕국의 명맥을 잘 유지하면서 때로 신실한 왕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북이스라엘처럼 다윗의 길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차츰 나라가 망할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전 605년에 당시에 강력한 패권을 장악한 느부갓네살은 유다왕 여호야김과 주종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느부갓네살과 애굽왕 바로 느고 이세와 싸움을 벌이는데 승산 없이 끝나게 되자 눈치를 보고 있던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과 맺었던 주종 계약을 파기하기 이릅니다. 그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보복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두 차례나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대왕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수많은 왕들의 신복들과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열왕기서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든지 유다 땅에는 비천한 사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전할 정도입니다.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산채로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군대를 보내서 성전과 왕국과 모든 집들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약탈해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의 일부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벨론 문명을 건설하는 사업에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강의 수로를 따라서 도시들을 재건하는 대역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래 포로로 끌고 온 유다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3절에 보면 시인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던 정복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 그리고 우리를 황폐케 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다 백성들로서는 그들을 결코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유다 백성은 너무나 초라하고 무기력한 나라 없는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가 있을 때마다 바벨론의 강변에 모여서 그 옛날 시온을 기억하면서 슬피 우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라고 하는 말 앞에 히브리어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참으로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매일같이 바벨론 문명 건설 현장에 강제 노역으로 동원된 유다 백성들은 참으로 슬피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하다가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거나 어쩌다가 쉬는 날이 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울었습니다.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오열하듯이 우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처럼 남의 땅에 끌려가서 비통한 심정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참으로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 나라 잃은 백성들의 서름이겠구나. 타국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또 더군다나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느냐. 또 고향 친지 부모 다 놔두고 혹은 뿔뿔이 흩어졌어.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 중에 어찌 슬프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인은 그토록 유다 백성들이 강변에 모여서 슬피 운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바로 시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슬피 운 까닭은 바벨론에서 시온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민족에는 다른 민족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강변에 모여서 시온을 기억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바벨론 땅에 언제 잡혀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시온성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지요. 시온성은 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시온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예루살렘과 시온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거룩하고 완전해 보였던 예루살렘과 시온성이 바벨론 군대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너무나 큰 상처이고 큰 슬픔이었습니다. 정말로 큰 트라우마였던 것이죠. 이제는 바벨론 땅에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삶의 현실에 놓여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시온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없는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유다 백성들은 비통한 마음에 서글피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유다 백성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그림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바벨론 강변에 모일 때마다 어떤 이들은 수금을 나무 버드나무에 걸어두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이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사용되던 대표적인 성전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금들을 바벨론 강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 가지들 위에 쭉 걸어놨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행동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 악기를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이 악기를 통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는 이 악기는 그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짐과 같은 것이지요. 둘째로는 이 행위가 주는 의미가 보다 의미심장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드나무 위에 수금을 걸다라고 할 때 이 걸다라고 하는 말, 매달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동사는 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될 때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었냐면 사람을 처형할 때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교수형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주로 사람을 나무에 메어 달았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에 그 수금을 쭉 걸어놓은 모습을 여러분 좀 먼 거리에서 보게 되면 어떤 형상이었을까요? 마치 교수형을 받은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오싹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진 수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영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마치 처형당한 죄수들 같다는 것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강가,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 주변에는 항상 먹거리, 놀거리, 흥미거리들이 가득하지요. 우리 같은 경우도 뭐 북한강, 남한강, 강변 주변에는 항상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휴식을 취하려면 강변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모든 역사에 동일한 일종의 법칙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강가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고뇌와 슬픔과 탄식을 쏟아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심경을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서 슬피 우는 모습을 통해서 극대화시켰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통스럽고 비참한가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머무는 것이 무조건 그들에게 괴롭고 슬픈 일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벨론 땅은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고도로 발전한 문명과 기술을 지닌 오늘날로 말하면 초강대국입니다. 바벨론에 흐르는 강들 주변에는 발전된 문명과 기술로 이룬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도시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모두가 노예 취급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정부는 피정복민 중에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지식과 학문과 기술을 존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문명을 세우고 사업을 이루는 일에 누구든지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중용했습니다. 유다 포로 중에도 탁월한 학식과 기술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왕에 바벨론 땅에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더 배우고 견문도 넓히고 성공도 해보리라 라고 하는 야망을 가질 만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중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시인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사람이라면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먹고 즐기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노래를 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보낼 그 강변에 모여있는 유다 백성들 마치 버드나무에 매달려 있는 수금처럼 위태롭고 비통스럽게 탄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를 잃은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호의호식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민족주의적인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다른 민족과 좀 다르다는 것이 이방 나라에서 아무리 새로운 기회를 찾고 성공하고 남들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산다는 것, 즉 마음의 원함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열악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얼마나 큰 슬픔이고 고통인가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적인 기회와 성공이 보장된 땅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은 것 같이 처량하고 암울하고 비참하게 그지없는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세상의 포로된 생활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절에 언급된 유다 백성을 사로잡고 황폐케 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과 악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을 어떻게 더 큰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는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괴롭게 하는지를 보세요. 3절에 보면 이토록 끌려온 땅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비통해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포로들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거침없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정복자고 상대방은 정복당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상대방에게는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을 정복한 자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즐겁게 해달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놀랍게도 시온의 노래입니다. 시온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성으로 나아갈 때에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드릴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경건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왜 하필 이 재미없고 즐겁지 않은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더욱 멸시하고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정말 말하고 싶은 본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희 나라가 어떻게 그처럼 황폐하게 될 수 있으며 너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정복당하여 지금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부른 시온의 노래는 그러므로 다 허구이며 너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보다 절대적으로 연약하거나 무기력할 뿐이다. 그런데도 그런 신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그런 신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겠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은 승리자고 정복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배자여 피정복민입니다. 정복자들은 의기양양하지만 정복을 당한 사람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엄정한 이치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난 믿는데 마치 이 세상에서 나는 패배자가 된 것 같아요. 나는 왠지 루저인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은연중에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처럼 어떤 때는 마귀와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뱉는 말에 상처를 입고 그들이 거두는 성공과 번영에 기 죽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까지는 안 해도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보다 훨씬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 더 많은 걸 얻고 있다니 도대체 이런 삶이 가능한 거야? 자조적으로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경멸을 받을 때가 있고 조롱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마치 하나님 믿는 우리를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수금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죽은 자같이 무엇을 어떻게 해도 반응이 없고 무기력하고 대꾸도 하지 못할 그런 자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강변에서 슬피 울며 비통해하는 유다 백성들 같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운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근간이 있었던 어떤 삶의 현실과 어떤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일로 인해서 자신이 마치 바벨론 강변에 서 있는 버드나무에 걸려있는 수금처럼 여겨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복당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패배된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의 절망과 탄식을 남몰래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슬픔과 비참 중에서 아주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하심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마귀와 악한 자들에서 완전히 포위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패배자처럼 취급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고통 어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몸은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지금 어디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황폐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그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슬피 비통하면서도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시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에서의 삶이란 시온을 기억하고 사느냐 아니면 시온을 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기억과 망각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를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느냐 하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악한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망각하도록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온을 잊어버리도록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바벨론 땅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늘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땅 같은 이 세상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때로는 이들처럼 슬피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 울며 탄식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시온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에 걸려있는 수금처럼 마치 죽은 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4절에 언급된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거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시온의 노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금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부르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복자들에 대한 저항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대단히 많은 불의욕과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그러므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나는 응하지 않겠다. 나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 현실을 저항하고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바벨론 땅에 포로된 것 같이 슬프고 고달픈 삶이 지속되고 있지만 언제나 그리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시온의 성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는 결코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벨론 땅에 끌려온 것은 왜 왔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땅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과 슬픔과 좌절을 겪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벨론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탄식하는 마음을 여전히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여 운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담한 고통일 수 있어도 결코 수치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암담하기 이를 데 없는 영적인 현실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마음 깊은 곳에 시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과 열망을 부릴 듯 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땅에서의 삶은 결코 결단코 완전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을 경험한 시인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그는 다짐합니다. 이 문장에 보면 세 개의 가정법이 나오지요. 첫째는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나의 오른손이 제주를 잊게 될 것이고 둘째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셋째는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의 입천정에 내 혀가 입천정에 달라붙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오른손이 제주를 잊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악기를 연주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 사람이 손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그에게 재앙이지요. 그렇다면 나의 오른손이 재주를 잊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의 나의 형편이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는 기회가 온다면 그때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온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단코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고 이런 날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마음껏 나에게 주신 재주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그런 일을 소망 중에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만일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후로 그런 마음과 고백을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에 사로잡힌 채 시온을 아예 망각하고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혹은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면 연주자가 손을 잘린 것 같은 재앙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는다는 말도 첫 번째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나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다면 노래 부는 사람이 그 혀가 마비되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더라도 난 어쩔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혀가 마비된다면 그것은 그에게 재앙입니다. 시인은 만일 자신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러한 치명적인 재앙이 자신에게 임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가정법이라고 했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주 철저하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지냈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절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배웠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참 자유롭고 기쁘게 늘 언제든지 예배당에 모이고 함께 교제를 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가 더불어서 함께 지내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늘 일상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렸던 그런 시간들이 무상의 시간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금과 같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사태를 핑계로 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망각해버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감염병을 이유로 해서 교회당에 나올 수 없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룰 수가 없고 그저 온라인으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의 신앙도 바벨론화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그래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바벨론에서 성공하리라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시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자가 일상처럼 여겨지는 바벨론 땅에 거하면서 어떻겠습니까? 현실은 목놓아 슬피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으로는 더 간절히 시온을 기억하고 목말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지속될수록 이전에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찾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린 때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 더욱 간절히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어떤 마음을 품게 된 겁니까? 이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전보다 바벨론 땅으로 끌려오기 그 이전보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다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난이,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다시 바벨론 땅으로 이끌어갈 만한 소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바벨론 땅에 기거할지라도 예루살렘과 시온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의 교회와 연줄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최고의 극치로 삼겠다고 말하는 시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교회를 더 관심 갖고 사랑하고 돌보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그가 일상처럼 누렸던 그 아름답고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은혜의 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해드리죠. 이 결론 내릴게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되게 오래 하셨어요. 한 시간 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들 기뻐했습니다. 저보고 가서는 길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단락에서 이제 시인은 영적인 시선을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던 때에 에돔과 바벨론이 행한 죄악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인가 아시지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민족이지요. 그럼에도 에돔 족속은 동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들은 바벨론인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함께 진입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또 성전의 기물들을 함께 약탈해 갔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무척 기뻐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략에 허둥거리면서 도망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막고 죽이고 사로잡아서 정복자들의 손에 넘겨줬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원래는 같은 민족인데 더 사실은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이 행한 그 악행이 어찌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상처로 남았는지 오바댜 선지서가 그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에돔 민족을 향한 그 어떤 마음의 그 슬픔과 그 괴로움은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민족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일의 주도적으로 나섰던 두 나라 에돔 족속과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과 그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무나 잔혹한 저주를 간청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당혹스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들의 어린 것들까지 돌로 맺혀서 죽이는 자들에게 대하여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친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벨론은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포함을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행한 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울 수 없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여호와를 이겼으며 자신들은 세상에 가장 크고 확실한 힘을 가진 정복자라고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호령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요,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100년도 유지되지 못합니다. 불과 47년 만인 BC 538년에 신흥 강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사라지고 맙니다. 9절에 시인의 간구는 바벨론 제국을 무찌를 힘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유다 민족은 너무나 무력합니다. 그럼에도 당시로서는 바벨론 제국은 영원히 존속할 것 같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와 같이 강한 힘을 지닌 원수 세력을 누가 멸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절은 시인 개인의 증오심과 복수심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케 할 것을 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 세력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간청대로 바벨론 제국의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의 행한 그대로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까지 전해드린 이번 시편에 숨겨진 의미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을 정리하면서 강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나라 잃은 유다 민족처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슬피운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하심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성도는 애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시온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죄악을 범하였든지 그로 인해 환난 가운데 처했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현실 속의 예루살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 중의 예루살렘이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돌아가야 할 최종적 목적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재난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그 영원한 예루살렘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행을 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중에 끝까지 주님 편에서 견디어내는 자는 반드시 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어렵고 고단한 때를 살아가면서 그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의지하고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까? 시온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는 것,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큰 세계사적인 질병의 확산 가운데서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쯤하여 이 어려운 때를 지나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했고 또 올바르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셔서 그러한 때에 있을지라도 시온을 기억한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행하고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하여 기억해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오니 오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재난이 다가올지라도 결단코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 줄을 깨달아 알며 그런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이 교회를 들어 써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 땅에 서 있는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우기를 갈망하는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어지며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보편적인 개혁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토대와 또한 그런 힘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